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드릴 설교에 대한 약간의 참고가 되는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교리 설교를 했죠.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은 교리 설교가 아니고 어떻게 말을 붙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생활설교, 신앙설교, 그리스도의 인격에 비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중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도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또 해야 할 이유가 뭔가, 제가 사실을, 그 옛날에 아주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습니다, 이제. 그때 주님의 시선이라는 거하고, 타이틀이, 그 다음에, 내 손을 붙드신 주님이라는 그 두 권으로 된 그 마가복음 강의서를 출판했었어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속에 오늘 드리는 이 메시지 본문이 들어있어요. 물론 꼭 같진 않죠.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좀 새롭게 깨달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는데 오래전에 그러니까 준비된 거죠. 요번에 제가 그 두 권으로 나왔던 마가복음을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다루지 못했던 마가복음의 본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그때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넣어서 첫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포함하는 단권 마가복음 강해서를 제가 탈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을 기다리는데 그것은 아직은 준비가 안 됐고요. 때가 되면 출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때 메시지나 지금이나 사실 포인트는 같아요. 그러나 약간의 더 넣고 더 빼고 또 새롭게 가미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의 좌정에 계신다. 그래서 이분을 자신의 주로 맞이하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들 중에서 어느 부분을 이렇게 떼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진술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 그러면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들의 지성의 지평을 높여줍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생애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는 복음은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그 길을 가시는데 그 순환이 가까워졌을 때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겠다.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들을 제가 잠시 읽어드린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다음 또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반복하십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예수님이 어디서 부활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왜 구태여 저 먼 북쪽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하는 걸까요? 우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난 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편의상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사실은 이 사람들 제자들의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죽는 데까지 우리가 주를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을 혼자 두고 다 도망쳤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고 배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하신 것이 내가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너희들을 보복하겠다 그런 뜻이었을까요? 뭐 그렇다면 오히려 그냥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처벌하시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후에 늘상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사오리까? 우리가 익숙하게 인용하는 미가서 7장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이 말씀 표현도 멋지지만 얼마나 듣기에 좋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느끼세요? 나의 죄를 다 발로 밟으시고 그 많은 숱한 죄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리얼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만일 그 시 나에게 리얼하다면은 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절실하지 않다면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지나치게 엄격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에 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온 인류를 끌고 죄의 구렁텅이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아, 그런 사람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는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가죽옷은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죽옷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희생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다의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죠. 이 왕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독하고 가장 악한 그야말로 최악의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해도 아무도 놀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이 나중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아주 말끔하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용서하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도 말로는 원수를 용서해요. 근데 그러면 원수하고 그 원수하고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적으로 감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갈릴리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의 출발을 위해서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후한 용서와 앙금이 남지 않는 화해와 전보다 더 큰 재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에 선교 사명을 주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은 유대 지방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재소명을 주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러 가셨습니다. 선교의 스케일이 전 세계로 넓혀진 것입니다. 이제 당시의 제자들의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특권이 어떤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죠.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아직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지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 수치감과 그 죄책감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갈 데가 없어요. 고향으로 낙향하는 수밖에 없죠. 고향에 갔더니 뭐 이 사람들을 뭐 환대하고 뭐 이렇게 참 수고 많이 했다고 칭찬하는 사람 있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처자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이 이제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쓸모없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고기잡이 생업을 다 팽개치고 배운 것도 없으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행세하려고 하다가 그냥 낭패를 당하고 돌아왔으니까 한심하다고 했겠죠. 사람들이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계 선교의 소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관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자유롭고 인애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터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리얼하느냐 이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남들이야 뭐 뭐라고 나에 대해서 말하든지 간에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상관해야 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보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문제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나쁘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좋다고 하시면 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넘어지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넘어지는데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일수록 자기 학대가 심한 것을 봅니다.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나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깊은 침체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그 당시에 누구도 어떤 제자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과거의 생업이었던 고기잡이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직 형편없는 인간들이니까 다시는 상종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왜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시각으로 보시지 않아요. 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도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실책이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나가다가 어떤 문제에 걸려버리면 그만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습관이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은 여러분 한때 주님을 진실되게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격려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새 출발을 위해서는 과거의 첫 출발의 헌신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하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죄책감에 파묻히는 성향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보다 나았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사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초기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그들은 오직 주 여호와만 믿고서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실망시킬 때마다 자신을 파묻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의 최선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배신자들에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아니,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잘 되시더니 이제는 아주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의 사이가 아무리 나빠도 상대방이 간이라도 빼줄 듯이 대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그래야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쉽게 용서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산과 또 해변에서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산이 정확하게 어떤 산인가 하는 것은 잘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만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나자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십자가를 목첩에 두시고 피땀으로 기도하실 때 아주 깊이 잠들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제자들의 수치와 실족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와 같은 수치스러운 현장에 다시는 발을 딛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갈릴리에가 아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나자고 하셨더라면 아마 제자들 다시 다 도망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시지 않습니다. 그거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나 자신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잊고 사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행복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어둡고 못난 어제가 아니고 오늘의 밝은 새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이 아닌 갈릴리의 한 언덕산에서 만나주신 것은 그들의 배신을 용서하고 새길을 밝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대하세요. 다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시큰절했죠. 예수님이 세 번째 오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 제자들 보고 이 한심한 것들아, 다시는 나를 만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난 너를 안 보겠다. 너희들 나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민망해서 얼굴을 들 수 없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일어나라. 나와 같이 가자. 주님은 찾아갈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기꺼이 찾아가십니다. 무익한 제자들을 찾아다니세요. 그들에게 나를 떠나라고 호통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실한 자녀들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배반자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셨을까요? 뭐 호수가 아름다워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헌신의 첫걸음을, 제자들의 첫사랑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주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된 해변이었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메아리 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좌절과 수치에 젖은 제자들에게 그 첫사랑의 감격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다시 상기되는 곳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나의 첫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기 쉽습니다. 뜨겁던 사랑도 식어지고요. 때로는 나도 배반의 길을 택하고 주님의 뜻을 벗어납니다. 주님을 외면하기 십상이고 주님에 대한 나의 헌신에 스스로 회의를 느낄 정도로 내가 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주님에 대한 나의 첫사랑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첫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변함없이 날마다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깊고 깊은 사랑이 요한복음에서 한 사건에 대한 기술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고 읽는다면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 배반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 있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보다 더 절절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이 구절에서, 이 대목에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지만은 그것을 다 설명하고 다 느껴보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소양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더 이상 설명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 계신다면 이러한 장면을 시나 음악이나 조각이나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 아침상을 물리고 다 받아먹은 다음에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 질문을 들은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거 참 상상하기 어려워요. 아마도 만감이 교차하는 착잡한 심정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 했을 것입니다. 예, 베드로는 예수님이 피우시는 그 숯불 앞에서 또 하나의 불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뜰악에서 피웠던 모닥불 앞에서 한 여정의 도전을 받고서 나는 그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을 세 번씩 부인했어요. 그러나 갈릴리 해변의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도전을 받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죠. 베드로에게는 대제사장의 뜨락에 못 앞부른 배반과 수치의 어지를 떠올리게 하였고 갈릴리 해변의 숯불은 용서와 새 출발의 오늘을 비추어 줬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의 현장을 기억나게 하는 그 숯불이 주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모닥불로 승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숯불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의 숯불이야말로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불태우는 정화의 불길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용서를 확신하였고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재소명을 안고서 선교의 길을 떠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 때문에 십자가의 못자국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내 죄가 그처럼 크고 많은데 나를 벌하시지 않고 오히려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째서 새벽부터 해변가에 오셔서 못자국 난 손으로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그토록 보살펴주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배반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서운 정죄와 불같은 심판으로 임하시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거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내릴 정죄와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배신의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주님은 십자가를 거쳐서 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탈선한 그 배은망덕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어요. 내 형제들 중에는 세 번씩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포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신의 주를 아주 대놓고 공적으로 부인한 자를 용서하고 내 형제라고 부를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서도 사도직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명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생전에 물론 주님을 섬겼지만은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지만 물론 항상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주님 앞보다 먼저 앞장서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재소명을 받은 후로는 베드로는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대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께서 십자가를 거쳐서 갈릴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화해와 용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들을 거듭해서 용서하시고 거듭해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십니까? 쓸모없는 자들, 실족한 자들, 배반한 자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 흘린 손으로 배신의 제자들을 위해 용서와 화해의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 생명의 주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재소명을 주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죽었던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죄악된 나의 과거를 불태우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고뇌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용서와 화해의 깃발을 갈릴리 언덕산 위에 높이 꽂아두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죽음보다 강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갈릴리 해변에 꽃잎처럼 질비히 뿌려놓으시고 우리들을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굳은 일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서 양심이 불편하십니까? 주님 앞에 서기가 쑥스럽습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정말 교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마음만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의심스러울 정도가 되고 늘 그런 식으로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부분에서 다 실패했어요. 그러고도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됐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슬픔의 배옷이 잔치의 예복이 되게 하셨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읽는다면 여기에 아멘하고 화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중에 주님을 이모저모로 배신해 보지 않은 자들이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갈릴리 해변에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마련하시는 예수님의 아침 조반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배신한 나를 형제라고 나의 형제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도 미가 선지자처럼 저와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에 있으리라고 감탄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